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미가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큰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포로된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끝날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나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과 그 메시아 왕국에서 선민이 만민 중에서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민을 정화하시며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5장은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대적에게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탄생하실 것과 예수님이 선민의 대적 곧 아수르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쳐서 승리함으로써 선민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은 메시아가 그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거룩을 위해 모든 전쟁 무기를 폐기하고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징벌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암울하고 캄캄한 상황을 가리켜 나와 너의 저자 마틴 부버는 하나님의 일식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캄캄한 밤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생명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대적에게 함락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었으며 수치와 고통의 길고도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어디에서도 소망도 꿈도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고난과 회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민으로 택하여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세상에 힘 있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한 이방의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성읍과 성이 상징하는 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제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수없이 짓밟히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을 모두 불태우고 그들로 멸망당하는 치욕적인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택한 백성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과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택한 백성들은 대적의 포로가 되어 낯선 이방의 거친 산하를 떠돌면서 수욕과 환란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와 같이 얽매여 살게 될 것이고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없었으며 깊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기쁜 노래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근본은 기원을 의미하고 상고에는 만세 전이라는 뜻입니다. 또 영원에는 영원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위대한 왕의 기원이 만세 전에 있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나실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00여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물음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근거로 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든지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 분배된 기업의 성읍 중에 그 이름이 빠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이심에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그처럼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짐승 우리의 구유에서 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만세 전과 영원 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원을 영원 전부터 두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작은 동네 외양간 구유에서 나심으로 자신이 그처럼 겸손한 왕이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그리스도가 겸손한 자들의 구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스스로를 낮추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시며 겸손한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붙여둔다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둔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방치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인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잉태할 여인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무려 700년 이상 계속되었고 그들은 줄곧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이상 고통당하도록 방치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그 죄악의 뿌리가 깊어 그들의 타락의 뿌리는 단기간에 제거될 것이 아니었으며 무려 7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 즉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징계를 내리셨고 그 징계가 다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멸하거나 망하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정하신 고난의 기한이 끝났다면 또 그 징계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 회개할 때에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만 보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며 그 고난의 끝에 오게 될 갑절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4절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목축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자기 양떼를 돌보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목자의 신실함과 함께 인내와 온유함으로 돌보시고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완전한 평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에게서 평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 갈리고 나뉘고 찢긴 우리 죄인의 평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가정, 교회,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웃과도 주 안에서 하나됨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죄인의 평강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끝날 세상 종말에는 야곱의 남은 자들, 즉 영적 이스라엘에 마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생케 할 것과 사자와 같이 강성하여져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째,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악한 세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처지였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마치 여인이 해산의 때가 이르러 아이를 출산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때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태초에 세우신 구속계획을 이루신 것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재림 때에는 성도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세계 만국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